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함. 성령이 성경을 쓸 때에는 그분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배워야 할 공과는 다만 그 말씀을 읽거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문장을 쓸 당시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해석하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이 성경을 쓸 당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는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에 나타난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은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처리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합해져야 함.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읽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므로 사람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생각과 한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여 마치 한 물줄기처럼 성령은 주류가 되고 나는 지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마치 큰 강과 같고 나는 작은 시내와 같습니다. 시냇물은 강물과 합류하여 큰 강이 동쪽으로 흐르면 같이 동쪽으로 흐릅니다. 시냇물이 비록 작지만 큰 강물을 따라 흐른다면 곧 광활한 바다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어떤 곳은 사실을 중요시하고 어떤 곳은 영을 중요시하고 어떤 곳은 사상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사상을 중요시하는 곳에 영과 사실이 있으며 사실을 중시하는 곳에도 영과 사상이 있으며 영을 중시하는 곳에도 사실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을 만날 때 객관적이 된다면 성령의 사상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이 성령의 사상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도 10분 정도 하다가 다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억지로 성령을 따르려고 10분간 생각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관적인 사람이므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조건이 사람이 처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생각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성령의 사상과 같은 노선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어디로 가면 나도 또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구절과 단락과 문장과 책 안에서 성령의 사상의 노선이 어떠한지 찾아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일을 생각하는지 중심 생각은 무엇이며 부차적인 생각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단락의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 물어야 할 문제는 성령이 이 단락의 성경을 쓸 때의 의도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이 성경을 쓸 때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장래에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아마도 성령의 본래의 의도가 아닌 방향을 잘못 인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글자만을 읽고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며 부분적인 뜻을 조금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령이 당시 의도했거나 성령이 바울, 베드로, 요한 등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는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사상이 합류할 때 비로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42개 나라를 찾아가며 애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여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돌아본 곳에서 그도 돌아보고 방향이 바뀐 곳에서 그도 또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이 길을 따라갈 때 결국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어떻게 갔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 써내었습니다. 그의 길은 그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따라갔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한 길을 가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야 하며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다면 우리도 또한 거기에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노선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을 쓴 사람의 노선과 성령의 노선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당시에 생각한 것을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각한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당시의 생각에 이른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를 찾아야 함. 성경의 말씀에 어떤 것은 본문이고 어떤 것은 해석한 것이며 어떤 것은 중요한 말씀이며 어떤 것은 부수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마치 나무 줄기와 같고 어떤 것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지를 따라가다 줄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한 줄기를 주의하다가 가지를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떠한 견해인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일을 제기했는지, 어떠한 말을 거쳐서 그분의 목적에 도달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중심이 있고 또한 해석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에도 도중에 몇 마디의 해석의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계속 하늘까지 자랄 수 없으며 원 줄기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섯 절, 열 절 정도 해석하고 다시 나무 줄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해석만을 주의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주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종종 한 단락은 본문이고 한 단락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줄기와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코 계속 한 길로 곧장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방향을 바꿔 해석할 때 우리도 또한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본문으로 돌아올 때 우리도 또한 본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세심하고 부드러우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완전히 육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비로소 성령의 사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줄기와 가지가 있으며 그 사이에 서로 연결이 있어 하나의 총체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다만 우리에게 3장 23절이나 6장 23절 혹은 8장 1절만을 주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로마서는 하나의 완전한 사상을 포함하였는데 이 완전한 단위 안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몇 절의 성경을 인용해서 본 뜻과 달리 제멋대로 사용하며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인용한 것인지 성경을 해석한 것인지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용한다면 반드시 앞뒤 문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의 일부를 끊어서 저자의 본뜻과 달리 제멋대로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생각이 훈련될 때에 우리는 생각을 사용하여 빛을 고정시키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빛의 비침은 순간의 일로 반드시 생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훈련받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계시가 올 때에 생각으로 빛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훈련을 받아 반드시 객관적이 되어야 하며 완전히 성령을 좇아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는 그분의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과 2장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3장은 구속, 4장은 믿음, 5장은 죄인, 6장은 죄인의 죽음, 7장은 두 법, 8장은 성령을 말하며 9장에서 11장에는 비유가 있으며 12장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며 13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이 이러한 말을 할 당시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단락 안에 성령의 주된 사상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먼저는 사람의 죄를 말하고 죄를 해결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을 말합니다. 또한 믿음과 믿음의 문제점은 사람의 행위임을 말합니다. 이외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의 문제도 있으므로 6장에서는 죄인,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주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인을 끝내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사람의 일을 예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해석합니다. 12장은 헌신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의 느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줄기입니다. 가지에 관하여는 첫 번째 단락에서 가지의 나눠짐이 있습니다. 성령은 거기에서 사람의 죄를 해석해주고 이방인을 말하고 유대인을 말한 후에 여전히 그분의 주된 사상 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사상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가지 훈련 방법.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과 해석을 분리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연구할 때 성령이 해석한 곳에는 괄호를 치는 것도 무방합니다. 괄호 안의 말씀은 가지이고 괄호 밖은 줄기입니다. 괄호가 없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 노선으로 읽어내려간다면 그곳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예로 들어봅시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로마서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해석한 것이므로 가지입니다. 이 세 구절은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5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연구해 나간다면 로마서의 주요 사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색깔 있는 펜으로 줄을 긋고 해석된 문장은 또 다른 색깔의 펜으로 줄을 그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해석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정확히 구분한 후에 해석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주된 사상이 무엇인지 찾아낸 후 다시 하나하나의 해석을 더해가야 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예언하시고 후에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실 때 복음은 두 방면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육신의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의 생명을 사신 것이고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육신에 대하여 말한다면 서신서는 영적인 방면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 먼저 1절을 읽고 5절을 읽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남겨두었다가 다음에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본문을 읽고 후에 해석을 읽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도의 원래의 사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서신서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반드시 각 권에서 본문이 무엇이며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첫 단계의 일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단락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는지 어느 정도가 해석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말씀의 사역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주된 사상이 있어야 하며 또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말씀의 사역이 초기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완전하거나 높고 깊지는 못할지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과 해석을 분명히 구분한다면 하나의 매우 희귀한 일, 곧 성경 안의 해석에 대한 정도가 적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이 얼마나 완전한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가운데 해석과 비유가 많아지면 유치하게 변하고 모든 말의 가치가 떨어짐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해설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석해야 합니다. 해설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선에서 그쳐야 하며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설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은 해설을 너무 많이 함으로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균형 잡혔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이것도 또한 객관적이어야 하며 주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본문의 뜻을 자기의 말로 다시 써보되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 본문의 뜻을 다시 쓰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과 5절과 6절은 본문입니다. 이러한 글은 바울이 쓴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이해했다면 우리 자신의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만 본문만을 써보고 괄호 안에 주석은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강단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자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쓸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며 성경 원래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자신을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자기 글로 쓰다 보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고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더욱 정확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주의 말씀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일단 옆으로 제쳐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겸손하며 온유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생각을 따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